재단교회 예배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성경 배울래요 세상교회 설치하시면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6번째 오홀라 오홀리바 이스라엘의 멸망 에스겔서 23장 그리고 24장입니다. 오늘로 에스겔서 전반부를 마치는데요. 전반부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고 이제 후반부 25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같이 심판을 받는 것 그리고 33장부터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에스겔은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환상들 여러 가지 아주 익사이팅한 환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역사를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에서 열두 지파로 시작한 부족 국가연합이죠. 이스라엘은 북지파 출신 사울 왕에 의해서 나라의 모습을 갖춰주고 그 다음에 남유다 출신 다윗 왕에 의해서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왕국이 됩니다. 그러나 강력했던 통일왕국은 솔로몬이 죽고 주전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진 후에 점점 쇠약해지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주전 587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흥왕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듣지 않고 있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배신자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이 신랑을 떠나서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남자들과 바람을 피는 음란한 부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시작부터 이 표현이 식구음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으로 입으로 옮길 수 없는 그 민망한 표현들이 거진 답니다. 근데 제가 되도록이면은 민망한 표현들은 피해가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는데도 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언을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본 적도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믿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적은 있으세요?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 상처를 줄까요? 저는 다 경험해봤어요. 실언은 뭐 내가 좋아하다가 안 된 거니까 뭐 배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실연의 아픔은 있어요. 그렇다고 배신감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믿던 사람한테 배신 당하는 것인데 사랑을 잃은 상실감에다가 배신감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경험이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랐는데 자 여러분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만 그 심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치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니는 것에 비유하는데 사람보다 더 섬세한 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것인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당신이 만드시고 택하시고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하는 심정을 오늘 본문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2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실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이거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이게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 두 자매의 이름은 오홀라, 오홀리바. 히브리어로 오헬은 성서, 혹은 텐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홀라는 영어로 허 텐트. 여러분, 텐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my tent in her, 그러니까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그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전이, 하나님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라는 그 아주 귀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얘기예요. 또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 네. 여러분, 원문에 기록된 문장의 뜻을 요즘 말로 제가 봅니다. 이 두 자매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는데, 언니 오홀라는 집을 나와서 별로 신앙적은 아니었지만은 그냥 그런대로 잘 살고 있었고, 반면 동생 오홀리바는 집에 남아서 마음에 하나님 성전을 두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분단된 이스라엘의 두 나라를 비유한 것인데, 오홀라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오홀리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오홀라는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간 북지파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던 것을 상징하고, 동생 오홀리바는 원래 본가 이스라엘에 남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남유다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언니 북이스라엘은, 왜 언니라고 그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아마 숫자가 많았다 그래서 언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언니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며 방탕의 길을 걷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동생 유다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는 길을 걷다가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한테 속한 두 자매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잘생긴 아수르 사람들에게 혹하여서 연애를 하는데,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다. 여러분, 자색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당시에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아주 그 비싼 자색의 천으로 만든, 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니, 그러니까 돈도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진 준수한 청년, 그다음 말까지 타는데, 말이라는 건 힘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청년한테 반해서 그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자, 여기 사모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게 아주 강한 욕망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오홀라가 단순히 바람을 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탐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들 손에 넘겼더니, 오라는 그 불륜의 대상 아수르 손에 넘어가는데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 아수르에게, 자기가 사모하던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쉬운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가출해서 남자를 따라 나온 철없는 소녀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오글납니다. 그 남자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언젠가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따라다니다가 자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몰락한다, 그런 말씀. 오울라는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집을 떠나, 집이란 건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 이 사악한 세상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세상에 멋진 남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와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하고 말려주는 부모나 교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오울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 떠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계속되는 9절 동생 오홀리바, 이건 유다왕국 이야기입니다. 23장 11절 12, 13, 14 건너뛰고 15, 16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지었느라 그 형상은 허리를 찌르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며. 자, 언니 오울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되는 것을 보던 동생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걸 보고도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사랑하여 따라가다가, 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수시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조가요 그냥 계속 바뀝니다. 여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아주 정통적자입니다. 다윗 왕의 정통적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서 이 다윗으로 계승되는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왕국이에요. 그러나 왕과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성전에 아주 가증한 우상들을 가져다가 숭배하죠. 하나님 백성인 오홀리바가 일단 타락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타락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 복음서에 다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쁜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노라.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크리스천이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까지 팔아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합니다.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 일말의 죄의식까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크리스천의 타락이 아주 심각해진 데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7절이에요. 바빌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계속 대명사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합니다. 네,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녀 사이에 가끔 일어나는 천박한 세상 얘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면서 세상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세상의 천박함이 싫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한테 당하다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대한 환멸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비유를 맞추고 세상과 같이 어울리면은 나도 좋고 세상도 좋아할 것 같지만은 결과는 그 반대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세상에서도 업심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면은 세상이 좋아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은 네, 세상에서 한테 돌아오는 것은 경멸해요.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한 환멸이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래서 아까 그 그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 뜻은 문제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도 이 세상이 늪 같아요.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옆에서 이 사람을 구해주려다가 같이 빠집니다. 이게 늪이에요. 그런데 늪에서 빠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심각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23장 24절에요. 그들이 무기와 번개와 수호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를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가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그들의 법대로 나를 재판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심문할 권한을 맡겼다. 여러분 사사기 3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레임 손에 팔아넘기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구산 리사레임은 두 배로 악한 구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당신의 백성을 두 배로 악한 아주 악한 사람 손에 맡기시는 이유가 이 악한 사람한테 호되게 당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그래도 얼마나 자비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한테 호되게 당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싫어하는 마음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악한 사람 손에 맡기시고 우리한테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면 남편과 잘 살고 있는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답고 화려한 청년의 외모에 방에 갖고서 따라갔다. 네. 말탄 사람의 권력과 힘을 삼아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쫓아내었다. 멋있고 힘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무슨 죄냐? 사랑의 죄는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행음하다, 행음. 히브리어로 자나. 자나란 뜻은요, 바람핀 게 아니에요. 자나는 매춘, prostitute. 이거는 어덜터리, 가늠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분류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변명은 우리는 사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 분류를 넘어서 이 몸 파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갈 때까지 다 간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가증한 성적인 타락을 말씀합니다. 다 타락한 두 자매의 비유가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주변의 강한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 세력에 의지해서 나라의 장래를 의지하라는 잘못에 비유하는 말씀으로 정치적인 현실을 두 여인의 음행하고 비유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결정을 넘어서는 아주 폐륜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 우상이나 마구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가증한 폐륜적인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네, 멋있고 힘있고 사람 좋아하는 그 멋있고 권력, 부, 네,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맞습니다. 중요하죠? 크리스천이라고 꼭 가난하게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문제는 수단 방법하지 않고 세상 무기를 탐하고 사모하는 것을 마치 행음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걸 넘어서는 자나, 행음, 프로스티튜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백성이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좋은 곳을 쫓아다니는 것은 바로 오울라, 오올리바 자매가 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행음. 하나님 떠나서 한 남자도 아니고 많은 남자를 따라다니는 행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우상들 많죠. 돈, 명예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상들 섬기는 것 똑같다 이런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24장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공격당해서 멸망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아내의 죽음까지 말씀합니다. 2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지 말고 신을 씻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장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의 아내의 목숨은 거두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교롭게도 에스겔의 아내가 그날에 죽게 된다는 뜻일까요? 자,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그날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어도 울지도 못합니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릅니다. 왜? 하나님보다 아내의 죽음보다 훨씬 큰 더 큰일, 나라가 멸망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이 먼저입니다. 에스겔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성전이 죽어버렸어요. 에스겔이 어떻게 자기 개인적인 슬픔에 젖어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겔에는 아내가 소중한 사람이었듯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소중한 신부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죽는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하나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람보다도 더 섬세하고, 더 민감하고, 더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십니까? 우리는 그 생각 안 하죠? 내가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십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잘못을 해야죠. 그래서 에스겔의 순정은 하나님의 이 아프고 슬픈 마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 심판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기에 앞서서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네, 이걸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잘못하기 쉽습니다. 자, 24장 27절입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나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3장에 에스겔이 반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입을 열어주실 때를 제하고는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년 지났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 에스겔의 아내가 죽으면서 에스겔의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에스겔 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에스겔의 말씀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부터는 좀 익사이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본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동안 에스겔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았습니까? 자,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이 알기 위해서 백성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네,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에스겔에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아주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언제나 참혹합니다. 우리가 용서는 받지만은 그 결과는, 그 값은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참 참혹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아내는 이스라엘이 잘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에스겔의 삶, 고난, 슬픔, 행복, 즐거움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의 삶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말을 못하니까 행동으로 전하고 네. 무엇보다도 선지자나 지도자는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 같아요. 저는 세상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마음까지도 하나님한테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른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자면 우리 목사, 전도사, 선교사, 네. 어떤 각오로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그냥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신랑이죠. 최고의 신랑,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신랑을 가진 크리스찬이 왜 세상에 이 험한 것들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는 남아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네. 여러분, 다른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최고 신앙을 가진 여자가 왜 남편을 떠나서 여러 남자들을 떠나니까요, 여러분? 예. 사탄의 유혹과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나의 정력이 주 원인일 것입니다. 겉모습과 물질을 반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결과는 아주 비참합니다. 내가 그 미혹돼서 쫓아간 바로 그것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네. 왜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상대할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망하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는 이 세계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세상이 악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계속 잡아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힘이 없어진 순간 나는 죽어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이, 여러분의 갖고 있는 힘이, 그게 평생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가 평생 갈 것 같습니까? 그거 없어진 순간, 여러분 세상한테 당하게 되어 있어요.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적이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사람이 있느냐? 믿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느냐? 있다가 없어지면 배신당하는 게, 당하게 되어 있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 믿을 거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쫓아간다면 세상은 언젠가 우리를 배반할 것은 불보듯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욕망을 따라 세상으로 갈 때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상의 천박함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버린다는 사실, 그것도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버림받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 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탄 자, 뭐 준수한 자, 무슨 자색옷을 입은 고관.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결한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순결한 마음을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순결한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요일은 애쉬 웬스데이. 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의 정결한 마음을 지키세요. 그러면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서 우리의 순결한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